미 물고기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까나리, 산천어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잡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바다 물고기는 엄청 비싸가지고 상상도 못해요.
맛을 따지는 건 고사하고 음식 구경하기도 힘들던 그때 저스틴 씨 가족은 탈출을 결심했다.
집에 보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8월 달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좀 밖에는 그래도 다 정부에서 관할 하는 감자밭이라서 감자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저희 엄마가 거기서 막노동 그래서 일했으니까 저는 마땅히 제가 먹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저녁에 가서 그 몇 개 건 뜯어왔어요. 근데 가끔 동창이죠. 걔가 그거 보고서 그 정부 그 관리한테 신고를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감옥 한 6개월에서 1년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 엄마가 그래서 격분해가지고 저를 그냥 조선에서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감옥에 가 중난이 나가는 게 낫다. 그래가지고. 그 도둑놈은 일단 정부가 도둑놈이지. 저는 도둑놈 아니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게 그것 때문에 탈북하게 된 거죠.
두 번의 시도 끝에 가족과 함께 탈북에 성공했지만 중국에서 숨어 다닌 3년 동안에도 도망자라는 신분 때문에 제대로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없었다.
일은 진짜 이렇게 소처럼 하고도 소보다 더 했죠. 그러니까 열차에서 쌀 내려오면은 그걸 한 사람당 속톤을 이렇게 불에 내려야 돼요. 근데 그걸 했어요. 저희 형이 저 형도 속톤, 제가 속톤, 제 아버지 속톤, 그 다른 사람들도 속톤씩 다 나르고 근데 그걸 석 달 했어요. 좀 더 됐다면 더 됐겠죠. 근데 그 돈을 다 계산해 보면 달러 한 거의 $2,000 될 정도로. 근데 안 주더라고요. 그 다 하고 나고 사람 올 때 진짜 그때 그냥 이게 진탕이 있는데 막 눕고 자고 싶더라고요. 예, 너무 힘들어서 걸 서는 것도 진짜 힘들었어요. 그때만큼 진짜 힘든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그에게는 일하는 시간이 소중하다.
즐거울 때가 더 많죠. 제가 좋아하는 걸 일을 하니까요. 근데 북한에서 그에 비하면 또 이게 보람은 있어요. 제가 한 것만큼 다 제 주머니에 들어오니까요.
문을 연 지 이제 4개월밖에 되지 않은 레스토랑이라 아직은 한가한 시간이 많다. 그 틈에 잠시 여유를 부려도 되련만 저스틴 씨는 잠시도 쉴 줄을 모른다. 다른 직원들의 음식 준비를 나서서 돕고 주방 돌아가는 일을 배우기 바쁘다.
허세, 하마시 데스 머신.
허세, 이 기계 얼마 정도네?
$5,000 정도 할 거야.
성실하고 일도 잘하고 깔끔하고 음식 같은 거 더 신경 써갖고 잘해요.
드디어 주문이 들어왔다. 7년차 스시맨의 손놀림이 보통이 아니다. 북한에 있을 때는 상상조차 못했던 삶. 미국은 그에게 어릴 적부터 꿈의 나라였다. 백두산 근처의 시골에서 자랐지만 그곳이 세상 돌아가는 일에는 더 환했다.
국경 지역의 사람들은 다 그게 아웃사이드거나 세계 뉴스를 다 듣고 입소문으로 듣고 알고 보고 다 하니까요. 그리고 비디오 영화, 미국에서 제작된 영화, 홍콩 영화, 그다음에 뭐 유럽 영화들 다 보니까요. 사람들 당연히 알죠. 그쪽에 산다 하면은 정부서부터 이렇게 압박 받아가지고 그 쫓겨난 사람들. 좀 밀려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이라고 봐야죠. 국경 지역의 사람들은 다 알아요, 대부분이. 9살 돼서 저희 엄마가 감옥, 북한에서 말하면 뭐, 노동교양소라고, 거기에 보내니까, 그다음부터는 거기에서 완전히 확 반감심이 생기고, 언젠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미국 갈 거다. 내가 너희를 복수하는 그것이며.
그리고 2009년, 그는 마침내 그렇게 그리던 미국 뉴욕에 도착했다. 그때 그의 나이 17.
모두 다 좀 뭐랄까 마음상으로 다 편했어요. 이렇게 경찰 받던 뭐 달아나야 할 뭐 그럴 환경도 아니었고 그리고 그냥 오히려 보호받을 그런 처지였으니까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때 아 이것이 자유구나 하는 그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지만 자유를 찾았다는 기쁨도 잠시였다. 언어와 문화, 사회체제까지 전혀 다른 세상에 적응하는 일은 생각만큼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새로운 땅에 오면 언어가 통하지 않고 그리고 아는 사람 없고 어떻게 보면 외톨이 생활이라고 봐도 이거 과언 아닐 정도였죠. 집 식구에는 말할 사람이 없고 웃을 사람이 없고 예. 그러니까 좀 너무 환경이 너무 확 다른 거죠. 나가면 사람이라고 대화도 해야 되는 게 그게 인간의 삶인데 그렇게 못하니까 딱 바보 취급 당하는 그런 느낌도 들고
결국 새로운 미국 생활에 적응하는 데 실패한 아버지는 마음의 병을 앓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 그렇게 미국에 정착한 지 1년 만에 그는 하루아침에 부모님을 모두 잃고 말았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조금 남자답게 좀 아버지한테 좀 친절하지 해줬으면 그랬으면 더 좋았을 걸 좀 후회스럽기도 하고 좀 미안하기도 하고 해서 그런 건 있어요. 근데 뭐 지나간 후에는 뭐 천번 만번 해도 뭐 쓸데없으니까. 엄마 항상 그래도 웃음에 얼굴에 웃음 잃지 않는 게 그게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항상 아무리 제가 뭐 20살 돼서도 5살짜리 아기를 이렇게 막 보면서 이렇게 막 아껴주던 게 그런 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좀 이렇게 보면 좀 이따가 엄청 특별히 겨울에 운전하다가 이렇게 차 이렇게 멈춰서가지고 그래서 나이 드신 저희 마을 되신 분들 보면 차 실어 가지고 많이 좀 도와주고 싶어요.
아침 10시부터 시작한 스시맨의 하루는 밤 10시가 되어야 끝이 난다.
아, 아이씨.
주차장에 도착한 저스틴 씨는 같이 일하는 직원의 차에 문제가 생긴 것을 발견했다.
아, it's broken.
Yeah?
Yeah, it's broken. See this? Crack. So if you buy it,
이거 부서졌네. 여기 금간거 보여? 새 부품 가지고 오면 내가 교체해 줄게.
돈을 아끼려고 차가 고장 날 때마다 혼자 고치며 익힌 기술을 아낌없이 발휘했다.
No problem. See you on Wednesday.
수요일에 보자.
Yes.
운전 조심히 하고.
Drive safe.
가족에게 닥친 비극 이후로 그는 혼자가 익숙해졌다. 직장 때문에 뉴욕에서 메릴랜드로 이사를 오면서 그는 모자가 사는 집에 방을 얻었다. 살림살이랄 것도 거의 없는 텅 빈 방. 퇴근을 하고 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더없이 무거운 침묵뿐이다.
여성들에서 좀 그냥 외롭다고 느낄 때도 좀 약간씩 좀 조금씩은 들어요. 네. 전에 엄마 있을 때는 뭐 숙제서 받으면 이렇게 엄마하고 이야기하고 막 뭐 그랬던데 괜히 엄마한테 막 하세요 나고
그런 그를 챙겨주는 사람이 생겼으니 바로 집주인 이혜경 씨.
우리는 아침에 얘기만 시작했다면 늦어. 내가 어차피 맨날 늦었다가 오늘은 네가 늦은 거야.
네.
오늘은 내가 늦게 나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말을 걸다 보니 이제는 일상을 나누며 수다를 떠는 사이가 됐다.
토요일 날에 TV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TV는 장난질 해가지고.
한 40불이나 20불은 충분히 할 건데 한 뭐 100불 정도 뺐더라고요. 예.
야, 그 사람이야 간도 그대로 있을까?
식당에서 일하면서 그런 거 많이 배워요.
그러니까.
아, 이게 캐면 꼴 안
되겠구나. 아무것도 아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날 그날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 어떤 불합리한 점들.
네.
뭘 탁 다 다 적어놔.
예.
왜냐면 잊어버린다고 자기 잘못 다 하게 되면.
이야기 들으면서 또 풀고 이야기 제가 또 하면서 또 풀고요. 예. 너무 좋습니다. 예, 예. 그래 어떤 때는 이렇게 시간만 나무 좀 계시는 것만 좀 소리만 들으면 갓 나가요.
이 미국에서 와서 미국에서 우리 내 민족을 가보지도 못하는 우리 아이를 여기서 만났으니까 잃어버린 내 형제를 찾은 것 같아. 자기가 자기 꿈을 위해서 항상 자기를 좀 갈고 닦으려고 그러고 항상 뭔가를 좀 하려고 그러고 항상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보이니까 또 어떻게 하면 좀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또 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
셋이 만드는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는 컴퓨터 전문가가 되고 싶었다. 미국에 온 지 3년 만에 대학에 입학해서 컴퓨터를 전공으로 선택했다.
컴퓨터를 전공하려고 했던 이유는 가장 해봤던 중에서 컴퓨터가 저한테는 가장 쉽더라고요. 제가 조금만 노력하니까 쉽게 이해가 되고 예, 그리고 남한테 굳이 이렇게 구걸 하지 않아도 제가 제절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거.
일주일에 쉬는 날은 화요일 하루. 그때마다 그는 유일한 가족인 형을 만나러 간다.
이 차 살 때도 형이 도와줘서 산 거고 그리고 렌트 밀리가 좀 못 낼 때 학교 다닐 때 그때도 형이 또 이렇게 렌트도 내주고 예, 항상 뭐 문제 좀 그래도 제일 먼저 그래도 많이 도움되고 많이 위로되는 거죠.
집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대형 슈퍼마켓. 그 한켠에 형이 운영하는 작은 스시 가게가 있다.
형이 사방이니까 사방 하란 데 해야죠. 주진 안 돼요. 저 그렇게 전문가가 있는데 칼들 그 정도 아니죠.
그의 형 서철 씨는 경력 9년 차의 전문 스시 셰프다. 학비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청소일부터 세일즈맨, 콜센터 직원까지 안 해본 일이 없는 동생에게 처음 스시를 가르친 것도 형이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에 도전했다가 필기시험에 계속 실패하면서 스시 일을 시작했던 형은 동생의 처지가 늘 마음에 걸린다. 이제 이 하늘 아래 의지할 가족이라고는 단 둘뿐인 형제다.
너무 안타깝죠. 공부 조금만 더 하면 이제 끝나면 아주 좋은 그런 데서 일할 수 있을 텐데 이거 가운 중도에서 이렇게 쉬고 자꾸 그러면 계속 연기되면 언제 또 끝날지 내가 뭐가 있어야 동생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였습니까? 그러니까 학비라든지 뭐 이런 하다못해 이렇게 방세 같은 것만 내줘도 자기 공부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고 그런 게 아직까지는 저도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형의 일을 거들며 가게에서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스틴 씨는 일부러 길을 돌아 쇼핑몰에 들렀다. 얼마 전부터 틈이 날 때마다 취미처럼 하는 일이 생겼다.
와볼까요? 좀 렌트할 만한 데가 좀 꽤 있네요. 근데 정확히 뭐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저 궁금해서 이렇게 돌아보는 거죠.
그는 레스토랑 자리가 나올 때마다 직접 가게를 살펴보고 형과 의논을 한다.
베트남 집.
낯선 땅에서 홀로 삶을 개척하는 고단함을 먼저 배워야 했지만 그의 미래는 여전히 꿈으로 빛나고 있다. 그래서 아무리 캄캄한 어둠 속이라도 그에게는 앞으로 나아갈 희망이 있는 것이다.
저는 잘 돼가지고 잘 살아가지고 다른 사람 제 광경에 처하지 않게 그런 걸 그렇게 도와주고 싶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북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 좀 자유롭게 해주고 싶어요. 그게 제 꿈이에요.
미국에 정착한 한인들의 이야기 나의 아메리카. 오늘은 저스틴 서 씨의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주말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탈북민들의 이야기, 자유를 찾아서가 방송됩니다. 평안북도 구장군이 고향인 탈북민 김정우 씨. 김정우 씨는 1997년 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처음 가족과 탈북을 감행했는데요. 그렇게 중국에서 7년을 살다가 중국 공안에 붙잡혀 북송과 탈북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결국 북한에서 혼자가 된 그는 16살이라는 나이에 드디어 한국에 올 수 있었는데요.
저는 2006년도에 대한민국 인천항으로 이제 배를 타고 넘어왔고요. 그 하나원에서 한 5일 만에 조기 퇴소돼가지고 남들은 이제 6개월 과정 다 거쳐야만 나왔었다면 저는 엄마가 먼저 한국에 계셔가지고 5일 만에 바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정착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머지 가족들은 중국에서 북한으로 넘어가서 다 굶어서 돌아가셨고요. 대한민국으로 먼저 엄마랑 이모가 탈북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 뒤로 따라가다가 똑같은 루트로 가다가 붙잡혀가지고 북한에 가서 12살 나이에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가게 되었어요.
어머니를 따라 한국으로 가려던 12살 소년 김정우 씨는 그렇게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게 됩니다.
온갖 구타와 고문을 당하게 되었고요. 진짜 그곳에는 진짜 인권유린이 정말 판치는 세상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교화소에 넘어가서 진짜 끝없이 일을 했고 12살 나이에서부터 16살 때까지 정말 뼈 빠지게 고생을 하다가 두 차례 탈북 끝에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에서 단동에서 배를 타고 이제 인천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한 번 붙잡혀 나갔던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우리 아들은 무조건 이번에는 절대 잡히면 안 되라는 마음으로 돈을 엄청나게 써가지고 그 위조 여권을 만들어서 몰래 이렇게 가짜 신분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먼저 정착한 어머니의 도움으로 김정우 씨 또한 한국에 올 수 있었는데요. 사실 김정우 씨는 인천항에 도착해서도 이곳이 한국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인천항을 딱 도착했는데 워낙 그 옛날에 그 기억들이 있다 보니까 중국에서 하도 방황을 많이 했거든요. 여기 가면 또 실패하고 저기 대사관 가면 또 실패하고 경기가 너무 삼엄하니까 항상 실패를 하다 보니까 인천항에 도착해서도 왜 보면 한글 인천 괄호 열고 중국어로 인주안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또 어디 중국 어딘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아, 또 나는 또 어디로 끌려가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저 멀리 이제 팔뚝에 태극기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기가. 그래서 설마 여기가 대한민국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한테 다가가서 혹시 여기가 남조선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북한에서 오셨냐고 물어봐 주셔가지고 네, 맞다고 하니까 저를 이제 국정원으로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한국에 입국했다는 것을 체감한 순간 오랜 시간 떨어져 있던 어머니를 다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김정우 씨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그때 진짜 생각을 하면 와 진짜 온몸에 막 소름이 막 끼치면서 야 내가 드디어 대한민국에 왔구나 내가 드디어 엄마 품에 안길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8년 만에 만나게 되었고요. 사실 엄마는 중국에서도 항상 바쁘다 보니까 저를 재워놓고 나가시고 제가 일어나기 전에 항상 없었어요. 돈 벌러 나가야만 했고 엄마는 생활전선에서 경제활동을 무조건 해야만 하는 그런 아빠가 없다 보니까 가장 역할을 했어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엄마의 그런 품이 또는 엄마의 그런 사랑이 많이 그리워서 대한민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입국했다고 해서 이 어머니를 바로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었는데요.
사실 국정원에서 남들은 이제 한 달 만에 이렇게 하나원으로 넘어가요, 조사를 받고. 근데 저는 이유를 모르겠지만 두 달씩이나 잡아놓는 거예요. 그 관계자들한테 물어봐도 모른다고 하고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죠. 내가 엄마한테 왔지 내가 당신들한테 조사받으러 왔냐, 어? 막 이러면서 막 단식 투쟁 같은 것도 했어요. 겁이 없었죠. 대한민국에 왔겠다 이제. 그래서 엄마를 만나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국정원에서 특별 케이스로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김정우 씨는 아주 잠깐이지만 8년 만에 어머니와 재회했습니다.
사실 8년 만에 만난 엄마는 많이 생소했어요. 낯선 사람인 것 같고 얼굴이 아예 변해버렸더라고요. 많이 늙어있는 엄마 모습을 발견을 했고 그냥 서로 간에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서로 끌어안고 미안하다고 그냥 계속 미안하다 사랑한다 그냥 계속 그 말만 반복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와의 상봉 후 김정우 씨도 한국에서 자유가 있는 새로운 삶을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우선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카리나 연주자 탈북민 김정우 씨의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매일매일 접하는 여러 가지 경제 뉴스. 어렵다고 생각한 적은 없나요?
Cyber Monday, the biggest U.S. online shopping day.
Shoppers were expected to turn out in record numbers.
On pace to be a record-setting day for U.S.
여기저기 등장하는 경제 전문 용어에 머리가 절로 아파지는 복잡한 숫자들까지. 너무 어려운 경제 뉴스, 정책 뉴스, 숫자와 그래프 말고 미국의 실생활에 밀접한 실물 경제 소식이 궁금하진 않으세요? 그렇다면 바로 여기 답이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마련해드리는 코너 생활 속 경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미국의 실생활 구석구석을 알아볼 수 있는 경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기자가 직접 가고
네, 저는 지금 시내에 있는 한 테슬라 매장에 와 있습니다.
사고 경험해보고 전해드리는 미국 경제 이야기.
네, 저는 지금 한 애완동물 매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서 어떤 애완동물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는 뉴스 속에서만 볼 수 있는 먼 이야기가 아닌 실생활과 연관된 생생한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전해드리는 생활 속 경제는 한반도 시간 매주 수요일 밤과 목요일 아침 방송됩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섭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대학들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국 서부를 대표하는 명문사립 스탠퍼드 대학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는 릴런드 스탠퍼드 캘리포니아 출신 연방 상원의원과 그의 아내인 제인 여사가 설립한 명문사립대학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명문사학인 스탠퍼드가 있기까지는 몇 차례 큰 위기가 있었는데요. 특히 1891년 개교한 지 불과 2년 만에 존폐 위기에까지 몰린 적도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38년 동안 대학 진학 상담과 교육을 해온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도움말로 들어보시죠.
스탠퍼드 대학이 설립된 지 2년 만에 레일랜드 스탠퍼드 씨가 사망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스탠퍼드의 소유였던 Central Pacific Railroad라는 철도회사 건설 당시 융자금 1,500만 달러 청구소송과 함께 가압류 처분을 내렸습니다. 전 교직원들의 봉급이 상당수 삭감되었고 대학은 문을 닫을 형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귀금속 등 자그마한 개인 재산까지도 모두 대학 운영에 헌납하고도 존속에 어려움이 있게 되자 제인 스탠퍼드는 백악관으로 달려가 당시 클리블랜드 대통령과 경제 법조계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결국 강압류는 풀리고 남편 생전에 소유했던 철도회사를 매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100만 달러라는 거액의 매각 자산 전부를 대학에 헌납함으로써 존폐의 위기로에 서 있던 스탠퍼드 대학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 계절적인 명문대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향아탑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제인 스탠퍼드 여사는 남편이 사망한 후에도 줄곧 학교 재정과 행정을 담당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했는데요. 1903년 운영권을 학교에 넘기고 자연인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1905년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는 또 이듬해 캘리포니아주를 강타한 대지진으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건물도 여러 채 붕괴되면서 또 다른 위기를 맞는데요. 하지만 이 학교 졸업생으로 당시 대학 운영진의 일원이었던 훗날 미국의 31대 대통령이 되는 허버트 후보의 기부와 지도력으로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게 됐고요. 이후 많은 기부와 연구 자금을 유치하면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현재 스탠퍼드 대학교는 7천 명이 넘는 학부생과 9,300여 명에 달하는 대학원생이 재학 중인 초대형 사립대학으로 성장했습니다. 교수진이 2,200명에 달하고 있고요. 교수 한 명당 학생의 비율은 5명에 불과합니다. 이 스탠퍼드 대학교는 미국 대학교들 중에서는 가장 거대한 규모를 가진 종합대학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8천 에이커가 넘는 광활한 캠퍼스에 7개 단과대학과 18개 연구기관이 모두 집결해 있는데요. 교육 전문가 손승우 씨 설명입니다.
학부와 대학원이 함께 있는 지구과학대학, 공과대학, 물리과대학과 학부는 없고 대학원 과정만 있는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법과대학원, 의과대학원이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이 여러 학과 중에서 학부생들에게 인기 있는 전공을 꼽는다면 공학, 컴퓨터학, 정보통신학, 사회학, 생물학, 그리고 생명과학 등이며 신입생들이 1년 공부하고 스탠퍼드에 계속 남아 졸업하는 비율이 98%에 이를 만큼 만족도가 높은 대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 대학원과 전문 대학원들도 미국의 최정상급을 차지하고 있어요. 인문대학원의 영어, 경제, 역사, 정치, 심리, 그리고 사회학 등이 특히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스탠퍼드 대학교의 신입생 입학 현황도 한번 살펴볼까요?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 약 70개국에서 4만 4천 명가량 스탠퍼드에 지원해서 이 중 2천 명 조금 넘게 입학 허가를 받으면서 약 4.3%의 입학 허가율을 보였습니다. 남학생과 여학생 비율은 비슷한데요. 인종별 분포도 한번 볼까요?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의 설명입니다.
신입생의 인종적 분포를 보면 백인계가 33%, 아시아계가 23%, 아프리칸 아메리칸과 히스패닉계를 포함해 22%로 나타났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는 교육의 성격이나 학생 사회 구성에 있어서 미국의 그 어느 대학보다 국제적인 색채가 강하다는 평가를 듣는데요. 가장 두드러진 국제성은 학생들의 인종 구성에서 나타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한 해 학비는 기숙사비 또 교재비를 다 합치면 7만 달러에 달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을 위한 재정 지원도 최고 수준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의 설명입니다.
2008년부터 중산층 가정의 학생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크게 확대함에 따라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중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재정 지원을 광범위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신입생 입학 사정에 있어서도 리드 블라인드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으로 입학 허가를 받았을 경우 대학에서 학생의 학사 경비 전부를 지원해 스탠퍼드 재학생의 50% 이상이 이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스탠퍼드 대학교 입학 사정 알아보겠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를 자신의 제1 진학 대학으로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11학년 기간이 생애에서 다시 없는 기회임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대학들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스탠퍼드 대학에서는 11학년 기간 동안 어떤 수준의 과목들을 어떤 성적으로 이수했는지 매우 세밀하게 관찰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입학 사정 원칙은 지원자를 심도 있게 살펴보아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과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심사를 통해 전체를 보는 홀리스틱 입학 사정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각 지원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학업에서의 우수성, 지적인 생동력, 특별 활동을 통하여 인생의 전환점을 이룬 경험 등 입시 준비만을 위해 우수하게 드러난 양적인 평범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원자의 인격, 자질, 품성, 개인관계 등 질적인 정보를 심도 있게 파악하게 됩니다.
네, 다른 명문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스탠퍼드가 배출한 유명한 인물도 워낙에 많아서 이를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는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이 31대 미국 대통령인 허버트 후보 대통령을 비롯해서 워런 크리스토퍼 국무장관, 윌리엄 페리 국방장관 등 수많은 정계 인사들을 배출했고요. 야후 설립자인 데이비 필로, 제리 양, 또 휴렛 패커드 설립자인 데이비 패커드, 구글 설립자들인 세르게인 브린과 레리 페이지 등 실리콘밸리에 있는 학교답게 최첨단 기술 분야 거물급 인물들이 스탠퍼드를 나왔습니다. 또 미국 최초의 여성 우주인인 셀린 라이드 씨 등도 스탠퍼드 출신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동문들을 통해 창출되는 경제효과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데요. 야후, 구글, 넷플릭스, 인스타그램 등 전 세계적으로 스탠퍼드 동문들이 설립한 기업들이 연간 창출하는 경제효과가 2조 7천억 달러에 달하고요. 1930년대 이래 4만 개가 넘는 회사에 540만 개가 넘는 일자리를 창출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는 대학에 입학하고 1년간은 반드시 기숙사에서 지내는 게 의무지만 2학년부터는 본인 선택에 따라 졸업할 때까지 기숙사에서 생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외부로 나가 생활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은 대학이 제공하는 풍성하고 무수한 캠퍼스의 기회를 어느 한 학생도 놓치지 않고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우 친절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1만 대 이상의 자전거를 탄 학생과 교직원들이 금세기 걸작품인 고전 로마 양식부터 스페인 양식의 건축물들 사이로 물결을 이루며 이동하는 모습은 장관이며 이런 생동감 넘치는 캠퍼스에서 꿈만 같은 4년이라는 시간은 젊음의 향연이자 시대의 주역이 되는 인물이 배양되는 소중한 시간일 것입니다.
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이제 시간이 다 됐네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미국의 명문 대학 찾아서 다양하고 유익한 얘기 들려드리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토요일 밤 여성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다양한 정보를 소개하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이번 주 여행시는 미국의 역사를 새로 쓰는 여성 주인공을 소개하는 히스토리 메이커 시간입니다. 미국에서 매년 5월은 정신건강 경각심의 달, Mental Health Awareness Month로 민간단체와 공공기관들은 5월 한 달간 미국인들의 정신건강 개선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김석주 교수에 따르면 북한에서 정신장애의 범주는 주로 환청이나 망상을 호소하는 정신증에 국한돼 있고 정신질환의 원인을 다룰 때도 사회심리학적 원인은 고려하지 않는다죠. 하지만 정신적인 압박감이나 이 스트레스가 신체 건강을 악화시키는 한 요인이라는 것이 의학적으로 증명된 만큼 이 정신건강, 건강한 삶의 중요한 요건일 텐데요. 그래서 이번 주 여행시 히스토리메이커는 미국인의 정신건강 문제의 중요성을 알리고 개선하는 데 공헌한 두 명의 여성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성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도성민입니다.
네. 자,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요, 정신건강에 대한 참 다양한 내용들을 전해드렸었죠.
그렇죠.
네. 뭐 여전히 정신질환에 관한 잘못된 인식이 있긴 하지만,
네.
이 정신건강에 관한 의학적인 어떤 사실들이 제대로 알려지기 전에는 정신질환, 정신병에 대한 인식이 참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 정신, 마음 이런 거는 눈에 직접 보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네.
이 정신건강과 정신질환에 관한 심각한 오해가 많았었는데,
그렇죠.
이 질환 자체가 심각하기 전에는 잘 발견할 수가 없으니까요.
네.
이게 병이 깊어진 뒤에 환자들이 증상을 호소하다가 문제까지 일으키면 그때서야 깨닫고 감금하든지 고문한다든지
네.
이랬다고 합니다.
네.
자, 한국의 정신의학신문에 따르면 중세 유럽에서는요, 정신질환자들은 귀신 들린 사람으로 취급당해서 종교재판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네.
17세기 들어서 관련 연구가 의학계에 관심을 얻게 됐고요.
네.
하지만 18세기 말 이전까지만 해도 정신의학 분야는 존재하지가 않았습니다.
네.
정신질환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와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에는요. 환자들 대부분이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쇠사슬에 묶여서 뭐 치료했다는 그 과정 자체도 아주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언제 제대로 이 정신의학 분야를 전문적으로 접근하게 됐을까요?
미국 국립보건원 NIH에 따르면요. 정신건강을 그 분야나 학문으로 기술적으로 언급하게 된 시점이 세계보건기구 설립 시기와 일치합니다.
네.
1946년입니다. 뉴욕에서 열린 국제보건회의에서 세계보건기구, 지금의 WHO를 설립하기로 참가국들이 합의했고요.
네.
런던의 정신건강협회가 설립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 합의에 따라서 1948년에 WHO가 창설이 됐고요. 같은 해 런던에서는 제1회 첫 번째 국제정신건강회의가 열린 겁니다.
네.
그리고 1950년이 됩니다. WHO 정신건강전문가위원회 2차 회의에서 드디어 정신건강, 정신위생이란 용어가 정의가 됐습니다.
네. 현재 의학계에서는 정신건강을 뭐라고 정의하나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정의하는 정신건강을 보실까요?
네.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 웰빙, 잘 사는 것이 포함됩니다.
네.
정신건강은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이 스트레스를 처리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맺고 건강한 선택을 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네.
써 있습니다.
네.
그런 만큼 정신건강은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기, 성인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모든 단계에서 중요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정신건강과 신체 건강은 전반적인 건강에서 똑같이 중요한 요소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울증은 여러 유형의 신체 건강 문제, 특히 당뇨병이라든지
네.
심장병, 뇌졸중 같이 오랫동안 이어질 질환의 위험을 높인다면서 만성질환이 있으면 정신질환의 위험도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시대와 함께 발전해왔고 또 현재에 이르렀는데요. 앞으로 더 발전이 필요하겠지만
네네.
자, 이런 변화에 특히 미국 내 변화에 공헌한 인물이 저희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히스토리 메이커입니다.
네. 네. 자, 도로시아 린드 딕스 씨입니다.
네. 예,
도로시아 딕스 씨는 미국의 정신의학계에서 정신병원 개혁운동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여성입니다.
네. 어떤 인물인지 알아보죠.
국립여성역사박물관 자료를 보겠습니다. 도로시아 린드 딕스. 1802년 미국 북동부 메인주에서 기독교 전도사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네.
부모와 떨어져서 10대 때부터는 쭉 할머니와 함께 살았는데요.
네.
하지만 이 할머니가 꽤 부자였습니다.
네.
할머니와 살면서 그 혜택을 누렸는데 할머니 집에 초등학교를 세우기도 했고요.
얼마나 컸으면 학교를 세웠을까.
교사를 위한 교양서도 출간해서 또 큰 인기를 얻었답니다.
네.
1800년대 당시 미국 사회는 금주, 교육, 빈민, 신체장애인, 또 정신질환자, 범죄자, 여성의 권리에 대한 개혁운동이 뭐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던 시기입니다.
네.
예, 도로시아 딕스의 정신병원 개혁 활동도 1840년대부터 시작되는데요.
네.
그리고 1877년 뉴저지에서 85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아주 활발하고 지속적으로 활동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딕스의 이런 활동의 배경에 어떤 종교적인 신념이 있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NIH의 국립생명공학정보센터에 실린 딕스의 전기가 있습니다.
네.
딕스 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찌감치 부자인 할머니 덕에 출판계, 사교계에 접근을 했습니다. 당대 유명한 사상가들도 만났고요.
네.
그중에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기독교 부흥운동으로 불리는 그 대각성 운동의 주요 인물인 윌리엄 채닝 목사도 있었는데요.
네.
딕스 씨가 서른이 될 즈음에 채닝 목사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체니 목사가 주장했던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사회 참여였습니다.
사회 참여. 네. 네. 그럼 정신병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도로시아 딕스 씨가 학생들을 돌보는 일에 열중해서 늘 감기를 달고 살았다고 하는군요.
네.
30대 초반에는 과로 때문에 몸이 또 쇠약해졌고요. 도로시 딕스가 집필한 논문을 통해서 최초로 딕스의 전기를 썼던 데이비드 골라허 작가는 딕스가 일생 동안 여러 차례 우울증도 앓았고 또 정신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딕스 씨의 어린 시절에 이 아버지가 아주 심한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또 정신 건강도 좋지 않아서 늘 가족을 불안하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딕스 씨 어린 시절에 큰 상처를 줬답니다. 이런 성장 배경과 또 스스로 겪었던 여러 가지 아픔이 정신질환자를 향한 어떤 동정심을 만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몸이 늘 약했던 딕스는 정신요양차 영국으로 떠났고요. 거기서 영국의 정치가이자 개혁가인 윌리엄 레스본 집에서 1년 넘게 요양을 했답니다.
네. 근데 그 영국에서 요양한 일이 나중에 큰 도움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예. 영국에 머무는 동안 교도소 개혁가, 정신질환자 요양소 설립자 등도 만났습니다.
네.
당시 영국의 교도소와 정신병원 등의 개혁운동을 알게 됐고요.
네. 쉬려간 게 아니었네요.
네.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네.
딕스 씨는 이후에 할머니가 남겨놓은 유산이 있어서 돈을 벌지 않고도 정신병원 개혁활동 그리고 자선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네. 자, 1840년대부터 1870년대까지 어떤 활동을 한 건가요?
예. 1841년 딕스 씨는 이스트 케임브리지 감옥에서 여성 죄수들을 대상으로 주일학교 수업을 가르치는 자원봉사자 차원에서 감옥을 방문하게 됩니다.
네.
정신질환자들이 아주 비인간적이고 관리에 소홀한 그런 상황을 현실을 목격한 후에 이 사람들을 위한 개선활동을 결심하게 됩니다.
네.
딕스 씨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실태를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매사추세츠주 정신질환자의 처우를 조사하기 시작했고요. 1843년에 이 주의회에 그 첫 번째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네.
그런데 딕스 씨가 이 청원서에 영국에서 배웠던 내용, 실태 조사에서 목도한 내용을 아주 설득력 있게 의원들에게 감정에 호소하는 듯이 적었답니다.
네. 매사추 주에 이어서 또 어느 주에서 활동했을까요?
뉴욕, 뉴저지, 테네시, 노스캐롤라이나, 미시시피, 메릴랜드 등지로 진행했습니다. 진행이 전부 순조롭지는 않았지만 그런 노력 덕에 감옥이나 빈민원이나 사설 수용기관의 그 정신질환자들을 분리했고요. 30여 개 이상의 병원을 설립했고 또 증축하기도 했습니다.
네.
현재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최초의 연방정신병원인 세인트 엘리자베스 정신병원이 1855년에 개원했는데요.
네.
당시 그 청원운동이 계기로 설립이 된 겁니다.
네.
쉴 새 없는 활동에도 성공적인 결과가 모두 따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딕스 씨가 1848년에 처음으로 연방정부로 그 활동의 범위를 넓혀서 정신병 문제에 그 연방정부의 개입을 담은 청원서를 제출하는데요. 하지만 연방정부의 그 재정적인 부담, 정치적 부담으로 좌절되고야 말았답니다.
네.
이를 계기로 해서 딕스는 해외로 활동 무대를 돌렸는데요. 스코틀랜드, 서유럽의 각국, 또 교황청에 있는 바티칸에서도 개혁운동을 벌였습니다.
네.
그리고 1856년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네. 도로시아 딕스 씨의 정신병원 개혁운동의 의미라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예, 그 미국 내 정신병원은 그 재정 문제, 인구 증가 등으로 한동안 치료가 아니라 뭐 통제시설, 수용시설로 남게 됐습니다.
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어떤 자비와 자선의 영역에 그치지 않고 정신병 환자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접근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딕스 씨의 업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19세기에 있었던 한 여성의 열정이 정신병원 개혁과 설립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자, 두 번째 주인공 만나보시죠. 실존 인물입니다. 북서부 네바다주 힐러리 쉬비 리노 시장이네요.
네. 자, 미국 언론 USA Today가 이 쉬비 시장과 인터뷰한 내용을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네.
자, 쉬비 시장은 무소속 정치인입니다. 미국 도시의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주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2014년부터 네바다주의 리노에서 지금 10년 동안 시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워싱턴 DC에 기반을 둔 초당파적 단체인 미국 시장협의회의 회장이고요. 정신건강 태스크포스 위원장으로서 도시와 그 도시를 대표하는 시장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쉬비 시장 역시 가족과 관련된 또 깊은 상처가 있더라고요.
네. 자, USA Today에 따르면요. 가족들이 쉬비 시장의 가족들이 우울증과 약물 사용으로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자랐답니다. 친언니와 오빠, 언니의 약혼자 모두를 정신질환으로 잃었던 아픔이 있기도 했는데요. 네. 또 화재로 불이 나서 아버지를 잃었다고 합니다.
네. 자, 쉬비 시장이 최근에 그 미국의 정신건강 문제 관련해서 전국 단위의 보고서를 발표했다던데요. 내용을 좀 볼까요?
네. 자, 미국 시장협의회에 따르면요. 힐러리 쉬비 시장은 정신건강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중요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네.
지난해 미국의 36개 주, 약 120개 도시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미국 도시의 정신건강 위기와 이에 대한 대응이라는 주제 설문조사인데요.
네.
결과를 보면요. 지난 2년 동안 정신건강 서비스 요청이 늘었다고 보고한 도시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97%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어서 위기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신건강 자원에 대한 적절한 접근성이 부족하다고 보고한 도시들이 88%였고요.
네.
또 증가하는 서비스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을 늘렸다고 보고한 도시들도 82%였습니다.
네.
쉬비 시장은 보고서 발표 후에 미국의 정신건강 문제는 점점 더 커지고 다양해졌다면서 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시장, 주, 또 연방정부 지도자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USA Today에 따르면요. 쉬비 리노 시장은 지금 연방의사당과 백악관을 오가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시 정부들이 주민들의 정신건강 위기에 대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더 늘려줄 필요가 있다는 점도 알린 바 있습니다.
네. 이번 주 히스토리 메이커 도로시 딕스 그리고 힐러리 쉬비 시장 만나보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다른 여성 관련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년의 시선으로 북한 인권을 바라보고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논의하는 북한 인권 아카데미가 한국 서울에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사단법인 물망초가 주최하고 고려대학교 또 연세대학교에 다니는 남북한 출신 청년들이 주관한 행사입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오늘은 북한 인권 배우고 알리고 현장 소식입니다. 서울에서 동해원 기자입니다.
이 북한의 이제 사진인데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차입니다. 파란색 안에 있는 게 사람입니다. 차와 사람이 저 정도 크기니까 옆에 있는 큰 탑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이 탑을
북한 주민의 생활과 인권이라는 주제로 동아대학교 하나센터 강동환 센터장이 강의하고 있습니다. 최근 강동환 센터장이 발간한 책 북한인권 사진으로 외치다에 실린 여러 사진을 소개하며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제1회 북한인권 아카데미를 시작하게 된 계기 물망초 조경희 국장에게 들어봅니다.
물망초 안에 물망초 인권연구소라고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로 세미나를 연 한 4번에서 5번 정도 하는데 이 세미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학생들한테 인권과 특히 북한 인권에 대해서 좀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삼아보자 그래서 2024년도에 들어오면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사단법인 물망초에서는 주최를 하고 그 연세대학교 통일한마당 학생들하고 고려대 리베르타스 학생들하고 저희가 같이 진행을 하면서 접근도 쉽게 할 수 있는 그 연세대 캠퍼스에서 저희가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당사진 섭외는 각 주제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론뿐만이 아니라 필드에서 뭔가 활동을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들, 그래서 학생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 강사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수강생들은 4주 동안 모두 8강을 듣게 되고요. 마지막에는 1박 2일 워크숍으로 특강과 함께 팀별 토의와 발표를 하게 됩니다. 제가 찾아간 날은 2주차 강의였는데요. 수강생들의 참여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저희가 1주차 할 때 이제 UN 서울 사무소장 제임스 히난 소장과 북한인권 시민연합의 김석우 이사님을 모시고 진행을 했었는데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이 굉장히 진지하게 들었던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질문의 수준도 남달랐었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진행을 했을 때는 학생들의 호응이 어느 정도 있을까 사실 반신반의했었는데 첫 주 강의 때 학생들의 그 태도나 이런 질문을 보고 굉장히 성공적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2주차 하지만 그 강의해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학생들한테 알아듣기 쉽고 또 현실감 있게 말씀을 해주셔서 학생들의 기대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교육에는 남북한 출신 청년 20명, 그리고 외국 청년 10명까지 모두 30명의 수강생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출신의 학생들이 모인 만큼 이 수강생들에게 바라는 점도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일단 인권에 대해서 좀 더 다가왔으면 좋겠고 그중에서도 북한 인권에 대해서 사실 이번에 저희 수강생들이 뭐 북한학과라든지 이런 전공자들이 아니라 다양한 학생들이 왔거든요. 그래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학생들 분명히 있는데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이번 이 아카데미를 통해 가지고 좀 더 알아가는 기회가 되고 본인이 활동을 할 때 좀 더 심사숙고하고 좀 깊숙이 했으면 하는 그 바람이 있고요. 그래서 그 바람이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물망초에서 인턴 활동을 했던 탈북민 임충혁 씨는 현재 고려대학교 리베르타스의 부회장이기도 한데요. 북한 인권을 주제로 한 아카데미인 만큼 이 북한 주민의 삶에 관해 또 그들의 인권에 관해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랬습니다.
북한 인권이라는 주제가 워낙 청년들한테 생소한 주제고 흥미가 없는 주제여서 강의가 끝나고 나서도 이제 학생들이 질문을 또 안 한다거나 흥미를 없어할까봐 너무 걱정을 많이 했는데 강의하는 내내 이제 집중해서 흥미롭게 듣고 계셨고 끝난 다음에 다양한 질문들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학생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얻어갔으면 하는 거는 북한 했을 때 떠오른 이미지가 흔히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북한의 핵 남한에 대한 도발 이것만 떠올리지 말고 북한에 살고 있는 북한 사람들이 좀 먼저 떠오르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를 먼저 좀 떠올릴 수 있게 하는 게 이번 강의의 목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1박 2일 워크숍을 마치고 나면 북한 했을 때 북한 주민들의 삶을 좀 더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통일한마당의 정소진 회장은 처음으로 이 사단법인 물망초와 함께 인권 아카데미 사업을 진행했다고 말했고요. 물망초와는 또 다른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저희 가족과 물망초가 상당히 연이 깊더라고요. 지금 돌아가신 이모 할머니께서 살아생전에 굉장히 열심히 하시던 활동이 물망초에서의 봉사활동이라고 제가 최근에 알게 됐고 그래서 저도 더욱 열심히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동아리 차원에 있어서는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그리고 나아가서 저희가 프로그램 계획을 할 때 남한 학생 그리고 북한 학생, 외국인 학생을 좀 고루 뽑아서 모두가 작은 통일을 이루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자라는 취지로 설립이 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열심히 주관을 하고 열심히 보조 업무 같은 걸 맡아가면서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게 끝날 때까지 열심히 하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2주차 강의에 관한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의 인권 그리고 북한의 식량, 뭐 교육, 의료 문제처럼 그냥 보편적으로 인권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북한에 있는 인권의 여러 입체적인 접근을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그렇고 참가자들도 그렇고 많은 것을 얻어가고 배워갈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2주차 강의에는 3강과 4강 강좌가 진행됐는데요. 강동환 센터장의 강의에 이어 4강에는 북한 구금시설과 인권 문제라는 제목으로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이영환 대표가 강의했습니다. 먼저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소개부터 들어보시죠. 이영환 대표입니다.
전환기라는 말은 뭐 통일이든 뭐 혁명이든 하여튼 나라가 이제 새롭게 바뀌는 시기에 대규모 인권 침해가 벌어졌던 나라 그 문제를 다시 해결을 할 때에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 게 좋은지 연구하고 조사하는 곳인데요. 북한의 경우에는 현장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탈북민들과 함께 위성사진의 위치를 다 표시해가면서 어디에서 사람들이 처형이 벌어졌는지 또 어떻게 재판이 어디에서 벌어졌는지 그리고 이제 북한 정권을 이제 뭐 지키는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비밀 경찰이든지 정보 기관이든지 사무실들은 다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는지 다 지도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 나왔다가 북송되고 실종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한국인들도 피해자 굉장히 많습니다. 북한에 납북된 사람들도 실종 상태이고 국군 포로들도 억류돼 있는데 역시 실종 상태이기 때문에 그 수십만여 명의 이제 실종자들의 개인마다를 다 정리를 해서 공개자료로도 만들어서 다 기록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영원 대표는 북한 인권에 관해 우리가 미래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를 더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바랬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보는 시간 사실 크게 다르지 않구나. 같은 문제의식을 이제 느끼고 또 이제 특히 좀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싶은 건 미래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습니다. 북한이라는 체제가 이제 뭐 70년 넘게 지탱이 되긴 했지만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그렇게 됐을 때에 오늘 참가하는 이 청년들에게 많은 숙제가 주어질 건데요. 그때 우리는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여론을 모을 것인지 또 이제 각자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뭐 전공이나 아니면 진로가 미래 북한 사회를 이제 재건을 하거나 탈바꿈을 시킬 때에 각자 어떤 전문적인 기여를 생각 속에 넣어놓을 수 있을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현장에는 북한학을 공부하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전공을 공부하는 학생들도 많았는데요. 북한인권 아카데미에 참여한 소감 끝으로 담아봤습니다.
저는 북한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사실 뭐 북한 인권이나 뭐 통일 정책이나 이런 걸 많이 접하는데 관련된 학과가 아니거나 관심이 없으면 사실 쉽게 접할 수 없는 부분이어가지고 근데 다른 대학교에 다른 전공을 가진 학생들도 북한 인권이나 북한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런 소통 회장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환 학생이라서 미국에 있는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왔어요.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원래 제가 특히 북한의 인권에 관심이 되게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일하마당을 하고 싶었었어요. 미국에서는 북한에 대한 대화가 좀 퍼스펙티브가 별로 다양하지 않은 것 같아서 물망초하고 특별한 강의를 들으니까 다양한 퍼스펙티브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강의하신 분의 의견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전공이 건축예술 쪽인데 약간 종합학문이다 보니까 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언론이나 미디어 그리고 뉴스에서도 약간 북한 인권 문제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관심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분야에서 워낙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들과 마주해서 그분들의 현장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 보니까 북한의 주민들이 더 나은 세상에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각자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 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 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